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공로가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상으로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이거를 하면 뭘 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준 그러한 응답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간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은 그거를 간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육이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모든 그 자기 소욕, 또 자기 소유욕, 그러한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 시야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어서 지금 당장 좋고 당장 뭐 그런 것들이지 영원한 것 아니면은 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없어서는 아니 될것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보다는 욕구 자기가 뭘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거에 훨씬 더 우리는 민감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종교의식, 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포함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부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어떠한 결과를 생각하려고 그러고, 또그 결과를 따라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갖고 하나님 앞에도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같은 그러한 그 공치사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인 거예요. 또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또 열등감을 갖고 그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에게 주어진 그 부부관계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자가 필요해서 여자가 필요해서 짝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잠재워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잠에서 깨가지고 그 하나님이 데리고 온 여자 하와를 보고 너는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자기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와와 아담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 보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아담에게 데려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부로 연을 맺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기에는 인간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셨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그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생물들을 지배하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나서 그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써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 그 몸이 그 몸이니까 그 사람이나 자기나 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범죄함으로써 너와 내가 생기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가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은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제 스스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오면 야단 맞을 것 같고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벌써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 그럼 그냥 어둠에 있는 건데 그 어둠에 있으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요.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뭐 기도한다 뭐 한다 다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는 뭐예요? 내 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그냥 드러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어느 것이라도 숨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거는 다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카인과 아벨이 결국 형인 카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비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겨진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인간인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을 좇아 산다? 육으로 산다. 우리가 육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육을 좇아서 살지를 않고 성령을 좇아서만 살수 있느냐?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벌이라기보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육으로 심으면 반드시 썩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죄안 짓게 하시는 모든 그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이가 나빠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둘이 싸워서 생긴 것도 아니고 둘이 성격 차이가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거역했을 때 생긴 일이에요. 그 결과 둘이 갈라진 겁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사실 지금 비극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한 형제예요. 뭐 그런 얘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것 말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온 인류는 인간 그한 형제라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고 부부끼리라도 형제끼리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나를 누가 없이 여기나 누가 나를 여기나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나 없이 여기나 맨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할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함에 다들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 상처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그러지만 상처 준 사람은 사실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상대방을 실컷 상처 주고도 내가 언제 줬냐라고 그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아프니까 생생하게 그것이 담아져 있는데, 한 사람은 기억조차도 안 하고 마치 거짓말 한다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의 눈에 티리는 다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거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게 보낸 편지 속에 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답을 하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7장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들은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이혼을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거를 이것저것을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방에서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음행이 그 범람한 그러한 그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러한 속에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교회 성장이나 큰 대형 교회가 있는 걸로는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거는 너무나도 그 교회 성장하고는 반대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곳에서 영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그 사회는 지금 어떻게 자살이 제일 그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이혼이 제일 많으냐. 또 그것만 많은 거 아니에요. 성형도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형을 한다는 거는 물론 화상을 입었거나 뭐가 장애를 입어서 그거를 고치는 거 그것도 성형이지만 그것 말고 미용적인 성형 뭔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조금 더 뭐가 늘씬하게 보이려고 다 외모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도요, 자기들이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갖고 있다.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지만 니들 봐라. 뭐 사회가 어떻다보다 니들 속에도 서로 분리하고 서로가 송사하고 서로가 그 패거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속에 음란한 사람들 그대로 두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지금 잘 믿고 그러면서도 자긍하며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를 항상 비춤 받으며 토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가진 거 하는 거 그런 나 자신을 칭찬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후에 인간으로서는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다 자기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모두가 하니까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세상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면으로 볼 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정욕이 제재할 수가 없어서 음행으로 가면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남자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면 서로 존중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거 또 나를 사랑해주네 위해주네 서로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정말 왼수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고 서로가 물고 먹다 보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왼수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부모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나 되어서 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자라겠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음란이 없어지겠어요? 예수님은 정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음란이라 그랬대.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혼인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에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인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혼인하는 것이 나쁘다든지 죄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그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혼인이라는 자체, 결혼이라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처음에 짝지어주신 그것과 달리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자면 정욕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뭔가 계산대로 조건대로 서로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택함이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이 가를 수 없다. 그러한 거라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통일교에서 그 단체로 결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크리스천 숫자만큼 통일교인들의 숫자도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그 개신교 숫자만큼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교회들 주보에는 우리는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문구를 써놓은 그러한 주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교에서 그 단체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헤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짝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 정해줬다라고 하면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말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서 그들이 그 결혼 생활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뭘 서로 알고 뭐 해서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 사람하고도 많이 결혼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도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사냐. 그게 신이 내게 준 남편이다. 신이 내게 준 여자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남편,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고르고 서로가 계산하고 서로가 요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뭐 살겠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그 통일교 사람들만큼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일교를 칭찬하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주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나의 몸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그들이 정말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한 형제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무슨 돈 문제가 있고 어떤 재산 문제가 있고 뭐 하면 거기에서 막 송사하고 막 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아유,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집안에서 참 보기도 안쓰럽고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좋아 보여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서로가 고소하고 송사해서 자기 손해 안 보고 자기 유익 차리느라고 그렇게들 서로 하면은 너희들이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뺏기는 게 낫지 않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돌봐주지. 인간 아버지는, 인간 어머니는 형제들의 싸움에 손해를 봐도 어떻게 메꿔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돌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형제하고 싸워서 내 것 취해야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셔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고 사는 건데 거기에서 내 것, 네 것 가리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 것을 자꾸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신앙으로 못 살지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전매긴 값을 받겠어요? 기저귀 값을 받겠어요? 그래도 부모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를 잘 해요. 섭섭한 게 많아지고 그 아이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베푼 것? 부모들의 기쁨이었어요. 자원함이었어요. 그런데 공치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정말 누가 나랬나, 누가 해달랬나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형제에게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거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다 자기 것으로 하니까 줘도 공치사요. 받은 자는 받는 게 당연하고 또 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반드시 남에게 주는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있는 거죠. 듣고 그렇게 살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말씀은 듣고 그냥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나? 그대로 살으랍니다. 결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큰 무리들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나와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건 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자기들 스스로도 물론 나누지 못하고 그 옆에서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여쭈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던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원래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한 일이 없다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예요. 떠나보내도 된다. 여자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그를 떠내보내도 되지만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떠내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안 드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고 한 여자만 계속 사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예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장가 안 가는 게 더 낫겠어요 해도 자기 속에 정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결혼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음적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같이 되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살아도 그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고 사는 그것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것에 더한 그 기쁨과 그러한 헌신을 가진 거예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아서 산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음행 이외의 이유로 그 여자를 버리면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음행 외에 다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음행에는 그러면 해도 된다지 꼭 음행했으면 해야만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도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행하던 사람도 뭐예요? 새로워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음행하는 게 문제지. 성령으로 살다고 하면서 음행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 스스로 정욕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라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다들 성적으로는 문란해지고 자유분방해지고 그래놓고 사회적으로 실컷 즐기고 실컷 놀고 뭔가 많이 관계를 갖고 그러고서 결혼 늦게 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이까지 정말 그대로 처녀총각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회 풍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처녀총각들이 오히려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 그리고 과부. 과부라는 거는 이혼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한 사람이죠. 남편이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혼해랍니다. 음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이혼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하지 말랍니다. 예수님도 하지 말라였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 가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은 버림받는 거는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위에 그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혼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다 정죄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러나 살고 있어도 말씀대로 지금 정말 남편을 주로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또 아내를 잘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세상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 되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나 이혼한 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여 살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남편한테 열심히 잘 했는데 아내한테 열심히 잘 했는데 상대방이 바람피고 상대방한테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면 믿지 않는 여자가 떠나간다 그럴 때 그냥 붙들지 말아요. 그냥 갈리면 갈리게 하라예요.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놓지 말으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살려고 하면 살아라.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럼 살아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 자신이 주 안에 있어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느라고 주님 놓지 말아랍니다.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들도 예수 믿게 될 줄 아냐. 그 상대방들도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결혼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의 삶인데 거기에서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삐걱거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혼한 사람도 예수 믿어서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뭔가 이혼한 거에 그 짐을 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한 영혼으로 쓰기 때문에 이혼했고 결혼했고 또 결혼 안 했고 뭐 그런 것 갖고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새 피조물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혼을 택하는 거는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버림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버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원수 갚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섬기라 화목하랍니다. 너를 핍박하던 너를 저주하던 너를 싫어하던 미워하던 어떻게 하든지예요. 뺨을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같이 물고 먹지 말아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들이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학대하고 저주하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모멸감 느끼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얼마나 만월히 여기고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잘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얼마나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게 그분에게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과 그러한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받았은 적. 남편을 주처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님한테 하듯이 하라. 주님이 우리가 인생으로 정말 하우브리 같은 연약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섬겨주셨으며 어떻게 용서해 주셨으며 어떻게 인내해 주셨으며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그렇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부부간에서의 그 일은 여자는 아내를 머리로 주처럼 섬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그 감싸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부간에 피차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무는 자기 몸을 자원해서 내주는 의무고요. 권리는 뭐예요? 남의 몸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부부간에서 제일 먼저 몸으로 실질적으로 서로가 귀히 여기고 서로가 정말 자기 몸 여기듯이 그렇게 하라 해. 저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가정들, 많은 부부관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남편 귀히 안 여겨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은 내 거야. 맘대로 하는 사람은 아내도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수치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났어. 저 사람은 뭐 약해.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어. 뭐 지식이 없어. 못생겼어.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갈라서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짝쳐준 거는 사람이 가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는 만약에 이혼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여자가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요. 그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과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도 되지만 그거를 주안해서 하라고 그러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상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그때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 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상대방은 믿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남편이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8년이 걸렸는데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애들하고 예배드리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놀리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뭐 해도 돼 하면서 하여튼 참 많은 어려움을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그 뭐라 그럴까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인내하는 거를 요구당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량 미쁘시게 저희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야지 그 영혼이 나를 잘못한다 나를 뭐 사람 대접 안 한다 나를 사랑 안 한다 가정을 안 돌본다 뭐 한다 그것 갖고 그 남편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를 부인하는 거니까 난 남편이 살리는 게 아니고 남편이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돌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냥 남편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그리고 그 정말 짝지어 주심 속에 남편도 생각 못했고 나도 생각 못했고 서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모든 반응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한 거를 살고 싶으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살겠으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배치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하고 붙여진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송장을 이렇게 같은 몸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많이 고통할 때 제가 그래요 예수님 손 붙잡고 지옥까지 같이 떨어져라 그러나 예수님 손 놓지 않으면은 당신으로 인해서 그 남편도 구원받고 그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먼저 구원한 것뿐이니까 만나주신 것뿐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라는 거를 당신이 지켜야지. 상대방은 예수님 모르니까 너는 너지 절대로 한 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몸인 거예요. 내가 짝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하심을 인정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은 안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나니 몸이 반이 죽었다고 쳐요. 한 몸이 되는데 한쪽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리고 계시고 한쪽은 지금 예수님 몰라서 아직 죽은 몸이라 쳐도 지금 하나님은 그 죽은 몸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사는 몸이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리는 그 영생의 능력이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흐름으로 그를 살리려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공중권세도 어떠한 영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그 법칙을 그들이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잔뜩 붙어 있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요. 그거를 믿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날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안에서 우리에게 생동력 있게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그 생명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 있겠어요? 아니, 죽어도 살 거지 우리는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하면은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의 육이 조금만 힘든 것도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배신감이나 더더군다나 이제 음행 문제나 또 인격적으로 모멸당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을 때 너무나 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다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힘이 세상 사람이 남편 아니라 누구라도 상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더 큽니다. 안 상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함까지라도 사실은 육이 상하는 거지 성령이 상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 14절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더럽다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실질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있고 그거를 믿었고 그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본인이 아직 모른다.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때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하나님은 제가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 남편 앞에서 그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하게 정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제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 사람의 말이 제 주위에 제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사실은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쓰럽고 딱하게 여겨서 헤어지라는 권면들을 너무나 많이 해줬어요. 왜? 남편이 정말 음행한 이유로서는 헤어져도 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것은 다 썩은 것입니다. 음행을 했던 뭐를 했던 음행을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 사는 데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음행 한 사람, 이혼 한 사람, 뭐 한 사람을 나는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의를 갖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멀리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고 그건 축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그렇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권했습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해요. 또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는 그 저주를 가진 것도 범죄한 후에 가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남편이 떠나든지 아내가 떠나든지 그대로 놔두라. 그냥 버림받으라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과부를 돌보시고 고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종이 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아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구해될 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냐.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떠나라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면 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버림받은 자라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자격지심 갖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구해대지 말아라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취해 주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에서 간증 다닐 때 항상 그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저를 주워주셨다. 남편이 가정을 안 돌봐도 하나님이 저와 아이들을 살려주셨다. 그것을 이렇게 항상 간증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실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슬픈 자로 사느냐, 내가 남편이 돌보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막막한 그러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남편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로 사느냐, 그거는 저의 선택이었어요. 아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아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괜찮을 뿐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시고 때맞춰 모든 필요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살겠다 못 살겠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와 남편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라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네 아이를 다 임신 중독증으로 낳았는데요. 외국에서 정말 남편에게도 버려진 상태에서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저는 류마티스고 정말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답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살려주셨고 살아남았어요. 아이들도 다 살아남았고 근데 한 번도 저희가 거기에서 불행하다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그 어떤 원망,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아이들을 돌보신다.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그리고 기쁨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말씀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항상 제가 증거할 수 있는 저의 간증이 된 거예요. 결혼생활, 이 땅에서 육으로 행복한 그러한 결혼생활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은 남편은 그 남편하고 결혼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고 도움이 되는 그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둘이 합해서 하나 되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또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그 쓰시는 용도가 다른 거고 배치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동일한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프고 어렵고 슬프고 가정적으로 부부관계에서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뭐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 꾸리고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이러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고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장이고 연습장입니다. 거기에서 각각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남보다 나아서도 아니요. 남보다 뭔가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부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여겨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만족할 수 없어서 서로를 찌르고 정죄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경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껏 지키는 그러한 부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형제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